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나 또는 찬송가의 가사에서 이런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라는 이런 표현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나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은 분명히 성경을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25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 봐서 나에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라 라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도 필요 없고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일자리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필요해로 합니다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따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주님만 필요해요 라는 주장의 반대쪽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도 절대적이고 나를 따르는 것도 절대적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의 구절 같은 내용을 대할 때 마음에 어떤 반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따르고 본받을 분은 예수님이지 바울이 아무리 사도로서 뛰어났다고 해도 나 같은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만한 것도 한 것이 여기서 바울이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라는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교제하면서 나눈 어떤 일부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전부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미국 성경의 번역을 보면 whatever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을 곁들이고 있는데 조금 해석을 곁들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바울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알아야 하고 귀담아 들어야 하며 또 그것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4장 4절에서부터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에 주제를 받들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나아가서 나에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대속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범위에 대해서 그런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그렇게 이 시간을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이 교회에 주님뿐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이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마음에 북돋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절부터 말세를 사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과 또 어떻게 말세 때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인데요. 이 말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초림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처음 오신 것은 지난 2000년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제3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처럼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 후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확실하게 말세 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 그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다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본문의 그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기뻐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세 때 기뻐할 세 번째 이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고, 옳고 정결하고, 부정함이 없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이 가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서 이 여섯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또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것을 몸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기쁨을 언제나 얻을 수 있고요,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행적을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되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바울 자신에게 돌리면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과 이렇게 딱 그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구절에서 방금 읽었던 구절 그 앞부분이 참 한면으로는 좀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알아가면서 그 구절 하나하나 속의 은혜를 보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래 주님께서 가까우시지, 그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구절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기뻐하기를 원하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구절의 은혜를, 구절도 되지만 또 숫자 구절도 돼요. 이 구절의 은혜를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구절에서 교회를 위한 사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의 소명이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가 지역교회에 나를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고 했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존재하는 지역교회에도 너무나도 똑같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은 곧 오늘 우리 교회의 사도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제가 어린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공회였던 이스라엘의 지도를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직분을 예고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직분들입니다. 곧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사람이 온전한 왕이 될 수 없었고요. 사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사람이 온전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신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신실한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떠나면 또 신실한 제사장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을 백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온전하고 영원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구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구약이 증거했던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곧 그분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런 진정한 선지자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전념했는지 정리하신 그 네 가지를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익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우고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전파했던 이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앞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사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소명과 역할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그러니까 새 언약을 받은 새 시대, 말세 때에 주님의 성회, 거룩한 공회, 교회를 주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사도라는 그 직분과 그 역할은 언제나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도들이 있고 그들의 이름은 바울과 베드로와 마태와 요한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와 개인적인 가르침을 강요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며 교회에 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명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 배우고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십시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런 뜻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보급하게 하신 말씀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에 전념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지요.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공동체가 더 이상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급하게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위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들이 세움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고요. 현대판 예언자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의 견해와 사람의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주장하는 행동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지 주님의 사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기를 전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역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소명을 가진 바울이 그들에게 나를 통해 배우고 나를 통해 받은 것을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자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동일한 본문에서 교회를 이끄는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을 교회에게 가르치고 교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보급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냥 큰 획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고 구체적인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장장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셔서 제가 44절부터 4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을 주중 그 구역 성역 공부에서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성경, 그러니까 당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구약의 모든 부분이 주님 자신을 증거한 말씀이라는 점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펼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부분 부분을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와 그리고 묵시까지 부분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는지 한 달 그리고 열흘에 걸쳐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길래 어떻게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길래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도 없고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답을 찾지 못하고 내 외부에 있는 그 누구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며 그 구원은 그분이 나 대신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저 천국에 앉아서 편하게 앉으셔서 죄인들에게 너희를 사면하노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우리와 다른 이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질적인 인간이 되게 하시고 죄가 없이 성인으로 자라게 하신 후에 성인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지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를 사도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왜요? 구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가 정죄를 받으면서 우리가 무죄 선포를 받고 그가 죽으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구약에서 예고하신 대속자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죄인인가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내가 그동안 그를 더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왜 똑같은 배를 탄 똑같은 입장의 죄인인지를 사도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성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왜 필요했고 왜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달과 열흘이 넘게 40일 동안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서 회개와 영접을 통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익히고 또 익혔던 것입니다. 곧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이라고 했던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빌립보서 내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다.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마음을 쏟는다. 2장에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낮아지지 않도록 그런 절망과 형벌과 영원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2장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근데 그분은 낮아지신 것만 한 게 아니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분은 높아지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높아지심이 다시 시작되는 이 모습을 2장에서 증거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가 주님에게서 받은 복음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3장 9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8절 그 마지막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격 평가를 받았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를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격 점수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누차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3장 9절에서 정확하게 이 점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에게서 들은 것, 배운 이것을 지켜 행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이것을 앞세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그 4장 9절로 가시면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또 나에게서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라는 부분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회개가 왜 필요하고 회개는 무엇이고 이런 점들을 바울이 가르치고 그들이 배웠고요. 이런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한 바울에게서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의 내용만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한 사람의 생활을 봤던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이 언어 생활이 어떤가? 그들의 행동이 어떤가?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 바울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그들은 충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아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바울을 귀한 성도의 예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지식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쁨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삶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죠. 왜 더딥니까? 성경에서 특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그 모습, 죄의 숙달이 된 모습입니다. 죄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의 감동 속에서 변해가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주님을 닮아갑니다. 변화가 더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진리의 내용이 정보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언어생활과 우리의 행동, 삶의 목적, 안목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설립 일원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적용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배우고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서 보고 들은 것, 듣고 본 것까지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의식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려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데 최근에 예전에 사용하던 캠코더를 찾았어요. 제가 그걸 어디 뒀는데 언젠가 찾아야지 그러다가 찾았는데 이 캠코더가 뭔가 하면 요즘 우리가 휴대폰으로 모든 사진과 영상을 찍는데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캠코더 시절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넣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건데 캠코더를 찾고 테이프를 무더기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를 컴퓨터로 옮기는 디지타이즈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태어날 무렵, 그러니까 2005년도죠. 제가 결혼을 한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그때입니다. 보통 2, 3년 때가 처음 오는 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찍었던 테이프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당시 제가 이 교회에서 영어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영어부 그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요. 근데 그 친구들을 대하는 저의 말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투가 이 좀 정죄의 톤으로 하는 말투들을 많이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제 딸아이가 외출을 하고 나들이를 하는 날에 누구 생일이었는지 해가지고 그 공원에 모였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찍은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그날 이제 아침에 우리 그 저 무속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었나 봐요. 이 친구들한테 따지는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무속자들 무속자 사역에 안 나왔느냐? 누구는 나왔는데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하고 눈을 못 마주치죠.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오늘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데 누구 어디 갔냐? 왜 걔는 안 왔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깜짝 놀랐고요. 그 결혼 3년 차 정도 됐을 때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영어부 친구들하고 같이 무슨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하는 시간에 제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걸 잘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사양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조금 그렇다고. 근데 그 사양하는 아내를 놓고 제가 막 그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고. 심각하게 한마디 꼭 해야 된다고. 아내 그 표정 이제 불편한 얼굴이었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걸 제가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제가 제 3자가 돼서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영어부 학생들과의 관계에 복음을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차 되었을 때 그 아내와의 관계에 복음을 적용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제가 가장 1순위로 그 일을 받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날 그런 테이프를 찾아서 보면서 그 자리에서 14년 전의 일을 놓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내가 반복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율법주의적인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 나의 옛사람을 경계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망가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망가지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못 돌이킬 만큼 망가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우리와는 이질적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동질적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동질적인 모습으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적용하지 않을 때 저는 저와 동질적인 사람들, 저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복음의 영향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복음의 깃발 아래 이질적인 주님께서 나와 동질적인 인간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동질적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기를 앞세우면서 서로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오직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가고자 목적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 책망을 했고 복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단념하거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을 지도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정말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는 복음을 가르쳤고요. 복음이 죄인에게 적용돼서 죄인을 성화시키는 한 인생의 모습을 그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도의 소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절을 읽으면서 왜 사람에게서 본 것을 꼭 행하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해서 약간 거부반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또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바울의 역사를 보면 그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풀려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아, 내가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옆에 있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순교한 후에 내가 그들 옆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휘청거린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의도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많이 공개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복음이 적용되는 죄인의 삶, 성화하는 죄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없다고 해도 그동안 저에게서 배우신 것, 저에게서 받으신 것,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듣고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사도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화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울의 소망처럼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가 남긴 이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무언의 웅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오늘도 그것의 위안을 얻으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마땅하신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들을 주셨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와의 커뮤니언, 신앙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함께 배우고 그 복음을 함께 적용하면서 변화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함께 받들고 이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웁시다. 이 복음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선포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교회의 모든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우리 함께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자신과 또 성도들과의 나의 관계에 그 복음을 적용하십시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친교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린 후에 나누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까? 함께 받고 함께 기뻐한 복음을 이제 이 사람들과 제일 최초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관계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죄인이나 복음을 따르고 성화되는 성도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앙에서뿐 아니라 구석구석까지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 사도의 소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의 삶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어느 때라도 그들 곁을 떠나야 되는 사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 자신의 삶을 공개했던 사도의 모습을 저희가 귀감 삼아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이 신앙연합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무엇을 목적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돌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아니 지난 4주간에 저들이 받았던 말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이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인간 사회가 이 사벽을 넘어서 다른 어떤 다른 깃발 아래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복음의 공동체, 성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